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과 한 15년 전 정도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15년 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무엇을 하는지 몇 시간이 흘러도 꼼짝을 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 속이 막 애타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종용을 했던 적이 그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15년, 20년도 안된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어른들도 아이들도 아주 약간의 틈만 나도 스마트폰을 들고 무엇인가를 체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지 그냥 잠잠히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조금 조용한 있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잠언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게으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서 26장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게으름은 성령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면에 보기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 하는데, 겉으로 분주하다 해도 그 안에 분주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바쁜 자를 가리켜서 지금 잠언서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하기 때문에 함께 깊이 한번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면과 또한 일상생활에 큰 교훈이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면 그만큼 어떤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삶의 변화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감동이나 기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내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든, 그 속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속에 육적인 영적인 알맹이가 진짜로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그 바쁜 속에 이 귀한 시간을 내는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면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 변화 없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듯 보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두고 계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원하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게 지냈는데 만약에 알맹이가 빠졌다면 지금 게으른 자여라는 말씀과 함께 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분주하지만 어떤 목적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바쁜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매 맺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어떤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모든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하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아니면 혹은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 많이 하는 성도들. 사실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요,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느냐 안 좋느냐 평가해 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한다 못한다는 이 말씀을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될 것이고 분명히 분주한 그 속에 알맹이가 있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데 부지런함을 더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제가 예로 예수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굵직한 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한번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을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들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얘야 과거에 너 어떤 사람이었니?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내일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 한마디도 하신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예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해야 한다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딱 스탁되어서 다른 걸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무나 간단한 이치거든요. 사실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지요, 분주한 생활 속에 알맹이가 없듯이 너무나 바쁘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그저 앞서 걸어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는 어디를 가려면 그걸 향해서 꾸준히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이 진정한 의미인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에 부지런한 것 담고 있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게으른 자리에 절대 속해 있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달리든 글쎄 걸어오든 지속적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이것을 영으로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 다른 분들은요 지금 따르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지금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이면 찬송했습니다. 모이면 예배했고 모이면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또한 흩어지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대중이 싫어하고 정말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삶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공생애,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그냥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에요. 우리 카피 잘하잖아요. 한국분들 카피는 막 오리지널 같이 잘하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지혜롭고 사실 잘 카피도 잘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카피하기가 어려울까요? 어쩌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내 것이 아직도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그냥 따라가는 것.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희한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갈수록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봉사는 죽으라고 내가 죽어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냥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알맹이가 빠진 열심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원하지 아니하고 이걸 막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야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 진정한 알맹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빠졌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져준 그것이 있는가?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 속에 우리의 생각 안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 아니면 해야 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내용을 오늘 잘 보시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와 이유가 지속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핑계와 이유가. 왜냐하면 주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알맹이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항상 핑계가 많습니다. 항상 이유가 많죠.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나 뭐 요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바쁩니다. 세상 일 플러스 예배와 봉사. 그래서 핑계도 어쩌면 이유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처럼 세상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부지런히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뭔가 좀 빠져 있으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하는 것이지요. 자, 주님이 이유가 되고 주님이 핑계가 다 돼버려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은 빠져버리고 알기는 알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부지런히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이유를 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쉽게 정말 이 핑계되지 아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발버둥 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가 무엇을 하되 명령을 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만 믿고 나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면 간단해요. 이유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냥 인생을 걸어간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간다면 우리 지금까지 의식 속에 침투해 있던 광박관념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지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매사가 결과는 피곤을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의식 속에 침투해 있는 이 강박관념을 사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강박관념이 뭐죠? 강박사고와 같은 뜻으로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강박사고. 여러분 강박사고에 대한 것을 한번 인터넷에 가서 쳐보십시오.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강박사고. 어떤 생각, 관념, 충동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은요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좋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머리에서 지우려고 사실 애를 씁니다. 물론 노력하면 편안함은 제공하지만 그 제공이 일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그 내 믿음 안에 주님이 꼭 있어야 함을 함께 해야 함을 이것이 내 의식 속에 자꾸자꾸 있어야 함을 여러분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솔로몬 잠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건전한 삶의 양식을 역설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란 말은요 세상의 모든 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로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씨뿌리듯이 열심히 그냥 따라 심으면 따라가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축복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말씀이죠. 본문은 게으른 사람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해서 몇 가지 이 표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내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함께 묵상할 때에 성도님 여러분의 그 영의 게으름을 벗고 이제부터 부지런한 종이 되는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기에 지금 이 간단한 말씀인데요, 사자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지요. 원어에 가서 보면 이 두 사자가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아주 작은 핑계를 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사자는 포악한 사자입니다. 자, 핑계를 대면 될수록 점점 저 핑계는 아주 기름에 이 바르시 뽀로 바듯이 쫙 나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길에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아주 포악한 사자가 누구고 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말인데요, 이 비유는 자신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못 온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남 핑계로 합류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안 피곤한데 아 지금 연속복 보는 시간이라서 그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못 왔다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악한 사자가 딱 있는 거잖아요. 자, 혹은 교회를 딱 가려고 내가 오늘 딱 정해놨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터져서 안 터졌어요. 지금 그 시간 어차피 못해요.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일단 이제 속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못 온다고 끝도 없는 다양한 핑계를 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핑계를 댈 때에 이유를 말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처음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말하지, 가슴도 막 떨려요. 이거 이리라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면 할수록 고민하지 않고 술술 핑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이 게으른 자여 책망받은 이 게으른 성도로 전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면 육신의 일을 핑계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역설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구실이 될 만한 핑계를 버리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의 초청에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다 버리더라도 이 말씀 꼭 들으십시오. 날마다 생활 속에서 들려오는 이 초청에 절대로 핑계를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로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게으른 마음을 닫아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열어서 여러분이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은 나태합니다. 나태. 14절에 이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적이가 무엇입니까? 문짝을 이 문설주에 이렇게 달아서 여닫잖아요. 거기에 쓰는 위아래에 그 붙어있는 두 개의 이 그 쇠붙이죠. 쇠붙이가 양쪽에 달려서 문 까고하고 문 짜고하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인데요, 그러면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침상, 침대, 침상, 잠자는 침상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편안하게 쉬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떠나야 할 시간이 더 안 떠나는 거예요. 이리 들썩 저리 들썩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자, 문도 열고 딱 나가야 되는데 계속 닫았다 열었다 들락날락 안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에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게으른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거리에 사자가 정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딱 막는 장애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그 일상생활이 사실 침상에서 정말 쉬고 싶을 만큼, 그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떴지만 밥을 입으로 올리기도 힘들 만큼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칠 때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누리고 평안을 얻으려면, 성장하려면, 하늘 유업을 받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돌적이와 같은 여러분 욕심에 붙어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붙어가지고요 축복받는 길을 못 가게 하고 자꾸 게으른 자에 속했는 거예요. 세상 쪽에 있는 사람을 속해버린다는 것이요. 지쳐서 잠시 쉬어야지. 평안함을 원했던 그 침상, 영적인 쉼의 그 침상, 영적인 침체를 주는 그 침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지금 예배 왜 못 옵니까? 거기 못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인가 저기에 쉴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저쪽에 포커스한 게 있다는 것이,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옛사람을 완벽하게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못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이 주님은요 부르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라는 이 약속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 사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들이 바로 핑계와 게으름이란 사실이에요. 핑계와 게으름. 이것이 바로 옛사람임을 영어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우리가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피곤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열심으로 준비한 완전한 영양식의 하나님 말씀의 밥상 앞에 지금 여러분은 그 앞에 와 앉아 있는데요, 지금 이걸 받아서 입에다 넣으면, 먹기만 하면, 먹으면 되는데 지금 왔기는 왔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참말로 그런 성도 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한데 왔는데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말씀 속에 마련된 그 은혜를 얻을 텐데, 그 은혜와 소망에 들어갈 자리에다가 내일 할 일을 보기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눈은 여기를 향하는데 생각은 저기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올 하루 동안 있었던 생각으로 전부 다 여기를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말도 못한 손해입니다. 이 귀한 시간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올리냐는 거예요. 왜 오만 생각을 채워서 이 축복을, 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냐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보같이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이러한 예배 자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가 손을 들어 입으로 올리기를 괴롭게 만드는 영적 게으름을 유발하게 하는 성령의 적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왔는데, 먼 길에 왔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뚫고 이 시간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응답을 다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게으른 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드시지 않으십니까? 현대는 남녀노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안타까울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빠져 있거나 혹시 그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비유를 들어서 게으른 자여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핑계되는 일을 버리십시오. 신앙에서 여러분 삶에서도 핑계되는 일을 버리십시오. 자꾸 이유를 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필요하게 진실되게 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신 그것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태함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정직히 행하며 겸손함과 부지런한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대로 이제부터 그냥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리하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행한 그 수고의 보상의 이 최종적인 인정을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산 신앙에 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